오늘 아침 읽었던 이 98편 시편 말씀도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는 제목의 일종의 신정시의 계속되는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96편 말씀과 내용이 거의 유사하고 또 사상적으로 본다면 이사야서 후반부에 나오는 장차 메시아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다스릴 때가 있다는 것을 반영한 그런 시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크게 9절 짧은 말씀이지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서는 구원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하자라는 주제이고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드려라 라는 내용의 말씀이고 마지막 7절에서 9절까지는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함께하자 라는 내용이 이 98편 전체를 형성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1절에서 3절 말씀까지에는 1절 말씀이 96편 1절 말씀과 꼭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이 96편과 98편이 짝을 이루는 말씀이다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이 새 노래라는 것은 새것이라는 의미이기보다는 세상적이지 않는 것,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 주를 낭망하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할 때 그 새 힘이란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힘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힘을 의미했습니다. 여기서 새 노래라는 말도 새 찬송가를 지어서 항상 신곡으로 노래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 있지 않는 세상을 노래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구별된 찬송으로 하나님께 노래하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했습니다. 그 구원을 베푸실 때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자라는 것입니다. 오른손이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고 또 이 하나님의 능력이란 항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오른손의 능력, 의로우신 능력일 뿐만이 아니라 그 능력은 거룩하신 능력이다라고 하면서 세상의 힘을 빌린 것도 아니요 이 땅의 방법을 사용하신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새 노래로 노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셨으므로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고 선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서는 찬양하는 것 이외에 또 다른 구원받은 사람의 의무 내지는 해야 될 일을 말하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했습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은혜이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온 세상에 나타내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이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향하신 은총이었고 그 하나님께서 참 공의로우신 의로우신 분이시다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야 한다는 것이 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 사명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을 잊지 않는 것이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시고 의의를 실천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명백히 드러나지도록 그 의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우리의 책임을 날마다 명심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중의 의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세상에 의를 행하시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총을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정의가 실천되게 하시는 그 일을 3절에 보시면 인자와 성실로 행하셨다 했습니다. 인자란 한없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말하고 성실하심이란 언약을 지키시는 또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성실히 이루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이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자는 그런 권면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는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찬송하라는 말씀입니다. 수금과 음성과 나팔과 호각과 이런 말씀, 또 시편은 다른 시편 말씀에서도 여러 종류의 악기 이름이 등장합니다. 작은 소리 나는 재금과 큰 소리 나는 재금과 이런 등등의 그 악기의 종류들이 등장하고 이 악기로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는 것이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 이런 음악이 등장하고 악기가 등장하고는 창세기 때부터였습니다. 창세기 4장에 유발과 가인이라는 사람을 말하면서 퉁소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면 그 고대 시절부터 악기가 사용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악기가 세상의 음악을 하는 악기들이었지만 그것이 다윗의 시대가 되면서부터 성전 예배에 악기가 동원되기 시작해서 성전 예배에 악기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는데 그렇게 한 것은 최고의 음악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옛사람들의 신앙적인 헌신의 열정이 만들어낸 그런 성전 예배의 한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서부터 악기 사용이 이루어졌다는 기록을 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칼뱅 선생 같은 경우도 교회에서 절대 악기 사용을 다 금지했습니다. 악기 사용을 금지했던 것은 신약 성경에 보니까 예배 때 악기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없다는 것과 또 그 악기들이 세속음악에 사용되는 도구다라는 점이 하나님 교회에서 그런 악기를 사용해서 하는 것은 온전치 않다라고 생각해서 엄격히 금지를 했죠. 그 전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우리 개혁교회 전통 가운데 일부는 지금도 무악기를 고집하는 무악기파 교회들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모교회로 우리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자주 언급하게 되는데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도 아직도 일부는 무악기를 고집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가서 예배 참석해 보면 변성기 전에 한 소년이 나와서 찬송을 부르면 그 소리에 맞춰서 다 어른들이 따라 찬송을 부르고 악기는 교회에 있지도 않고 예배 때 사용되지도 않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전통이 내려오게 되었던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 성경 시기에 교회 안에서 악기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아주 강경한 분들의 입장 때문에 그런 전통이 지켜져 있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도 소위 그리스도 교단이라는 교단 이 그리스도의 교회는 역시 둘로 나누어져서 유학기파, 무학기파 그렇게 서로 입장을 달리합니다. 세계교회 전체를 두고 보면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나 러시아 정교회도 역시 악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러시아 정교회나 그리스 정교회 가보시면 교회 안에 악기가 없습니다. 교회 음악은 남성들로 구성된 아카펠라 찬양단이 음악을 인도하면 그 음악에 맞추어서 함께 찬송을 부르고 또 실질적으로 평신도들에게는 찬송 부를 기회가 거의 없고 찬송을 대신하는 이 비잔틴 음악을 전공한 그런 사제들이 이 찬송을 주도해 가고 일반 청중들은 듣기만 하는 형태의 예배가 있는 건 정교회 예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리교의 창시자든 존 웨슬리나 스펄전 목사님이나 이런 그 17세기, 18세기의 유명한 지도자들도 한결같이 악기 사용을 다 금지했는데 교회에 악기가 공식적으로 들어오게 된 것은 6세기부터였다고 말을 하고 실질적으로 교회 음악을 악기가 주도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부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악기 사용을 다시 재개했던 분들의 생각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 성전 예배를 드렸을 때 악기 사용이 충분히 많이 그 당시 최고의 악기들이 반영되었고 또 악기 음악, 교회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문화인데 이 문화는 시대상을 반영해야 된다는 것이 당시 지도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찬송가들이 지금은 우리 굉장히 고전적인 음악으로 생각하지만 당시 200년, 300년 전은 다 대중음악들이었고 심지어는 그 나라의 독일이나 영국의 국가도 이 찬송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장로교회의 찬송가 안에는 우리나라의 아리랑 곡조로 된 찬송가도 있습니다. 소수민족의 음악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우리의 아리랑 곡조에 좋은 가사를 붙여서 찬송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음악은 일종의 문화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악기를 들여와야 되겠다는 것을 계몽주의 시대가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서 오늘날에는 거의 모든 교회들이 다 악기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그것은 구약의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찬송도 최고의 것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음악으로 하나님께 찬송하자는 이런 신앙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악기 찬송이 보편화되게 됐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순서 하나하나가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신중한 결정이 있어야 하고 정성을 다하는 것이 되어야 옳다는 것이 오늘 읽은 말씀의 가르침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때 찬송 한 구절을 부르는 것이나 기도 한 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고 모든 정성을 기울이는 삶의 모든 아름다운 것을 다 결집시켜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일이 예배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져야 그 예배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할 때마다 찬송 부르는 것에 있어서나 모든 순서 하나하나에 있어서 정갈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또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과 찬성과 감동을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정성어린 예배가 이 악기를 동원해서 예배하라 하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뜻으로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악기 사용이 당시의 문화가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오늘날에선 악기 사용이 너무나 보편화된 시대에 그 문화를 반영하고 또 그런 문화적인 반영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는 통로를 가지게 되고 또 문화계를 복음화시키는 계기로 삼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의미의 소리는 이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무분별한 세속적인 음악들이 교회 안에 함께 무분별하게 도입되는 것은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일이지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모두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는 최고의 음악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는 것이 옳다는 것이 이 시편 98편의 가르침일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7절, 8절, 9절 말씀에서는 세계와 그 가운데 충만한 모든 존재들, 섬들, 바다들, 이 산들까지 다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이 갖추어야 될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예배 정신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통치로 세상을 다스리시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인자와 성실을 베푸시니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경배하고 찬송하자는 이 98편의 말씀을 오늘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무엇 한 가지를 드릴 때마다 내 가진 모든 정성을 다한 최고의 것으로 바치고자 하는 노력이 매일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온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